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 간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 16만 5천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9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동맹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를 방어할 나라가 없다는 취지로 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
윤 대통령이 바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미국 조야나 미 상하 양원 그리고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한 동맹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대북 핵 협상 등에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제 재집권 당선이 될 경우에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문하고 나설 공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그 개인 자체가 한국, 일본, 나토 같은 동맹국들이 미군을 주둔시켜서 안보를 보장받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충분치 않게 조금만 낸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또 트럼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과거 이제 그 재임 시절에 한국을 겨냥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그러니까 당시 그때 한국이 10억 달러를 냈으면 50억 달러, 다섯 배를 더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나면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당진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만일 이번에 그 11월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 당선이 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그 한국에 대해서 분단과 민생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시점에는 좀 그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야말로 11월 대선에 당선이 돼야 이제 이것이 존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일 지금의 관건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기존의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연합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역시 주한 미군 철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번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대선 캠프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을 일부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죠.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면서 미국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은 미국의 주요 위협이 아니며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환에 찬성하며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이런 그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하나같이 미한 동맹 관계에 큰 파장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불편한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다시 들어보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그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크게 봐서 아마 두 가지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외교적 무대에서 대응인데요. 이것은 벌써 지난 2년간 그 한국 정부가 쭉 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고 이를 미국, 나토, 유럽 등과 함께 규탄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은 하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외교적 활동인데요. 이것은 뭐 지난 2년간 해왔던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이제 기조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인데요. 무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상당히 그 뛰어난 그리고 그 훌륭한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무기를 대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인접국,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나라에 무기, 탄약, 전투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이런 그 인접국에 그 무기 지원을 해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아마 그 러시아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마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것은 그 지금 한국이 가장 그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전투기, 또 잠수함, 인공위성, 뭐 탱크 이런 첨단 무기와 기술을 대주는 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만일 당신네들이 진짜로 북한에게 그런 무기를 대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령 뭐 식량을 주거나 이런 거는 좋지만 무기나 이런 첨단 무기는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주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로 좀 건너가 보죠.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궁에서 7일 취임식을 갖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뭐 변할까요?
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조짐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2년 2개월 전에 개전 초기였죠. 이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조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서방의 경제적 제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정된 무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어쩌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 이것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악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고 또 유가가 그 인상되고 있는 이것도 영향이 있고요. 또 중국과 그 러시아가 손잡은 상황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서방에 대립되는 국가들에 말하자면 연대인데요. 이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강해지면서 이 러시아가 사실 입지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입지가 나빠지지 않고 또 경제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87.28%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15일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뭐 더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최근에 그 다섯 번째 오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첫 그 해외 방문국으로 이제 중국을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의 압박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푸틴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 등 일종의 그 반서방국과의 그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중국의 지원인데요. 중국은 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무기 생산에 꼭 필요한 그 물자, 전자 부품, 그러니까 이중용도 물품, 그러니까 민수용으로도 쓰이고 무기 생산에도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당량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시간에도 포커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베이징을 방문한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에게 압박한 것 그 주문한 것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이 같은 그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주지 마라. 만일 이것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에서도 푸틴이 가장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이중용도 물자를 계속 공급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도 이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밀착하고 강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낼 텐데요. 중국이 이 같은 주문에 어떻게 나설지 어떤 그 입장을 취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평양까지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물론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15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15일에 중국을 방문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크렘린 쪽의 공식적인 발표를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5월 후반부에 가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이 클렘린 궁 대변인은 이 방문 날짜는 적시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사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양 방문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안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미 작년에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요. 이 방문들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일정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방문을 하는 김에 평양도 같이 방문할 가능성 왜냐하면 평양과 베이징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중에 아니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는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잠수함, 인공위성 같은 첨단 무기와 기술을 받기를 원하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까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문제인데요. 지난해 그 7월부터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그 무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약 9천 개의 컨테이너를 그 주고받았고요. 북한은 컨테이너에 약 300만 발의 포탄을 수출을 했고, 러시아는 이 컨테이너에 식량과 각종 그 물자를 다시 북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전투기, 잠수함, 인공위성 기술, 이런 무기나 이제 기술을 주느냐, 이런 것인데요. 정찰 인공위성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실패를 했다가 11월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아마 그 인공위성 기술을 준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인공위성 기술은 좀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다른 것, 예를 들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전투기, 잠수함, 핵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건과 관련되는 조짐,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전략 무기를 주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좀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느냐. 북한이 요청을 해도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줄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잠수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러시아는 핵잠수함 이런 것이 있는데, 핵잠수함 이런 것을 그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고 해도 북한이 이거를 자신의 기술로 그 핵잠수함을 만들 재주가 없습니다. 기본 인프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러시아가 준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전투기나 그 첨단 기술 문제가 러시아의 그 북한 의존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쟁이 악화돼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이 그야말로 절실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로서는 꺼리는 전투기나 각종 그 기술을 북한에게 주면서 포탄을 얻으려 할 것이고, 그럭저럭 끌어갈 만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최첨단 무기, 이런 것은 그 북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이 기구가 해산이 된 건데, 자,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언급이나 발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지금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그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네네.
이들 나라들의 전례를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등의 묵인이 바로 비공식 인정으로 그 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그런 그 말하자면 입장 변화의 과정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말하자면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러시아와 중국은 당초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번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말하자면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에 있고 또 중국도 미국과 대립 관계로 치달으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또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고려해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드물었다. 아예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은데요. 실제로 미국 내 일각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북한과의 핵협상 목표를 핵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관심이 수그러든고 사그라든다거나 또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북한은 갈수록 말하자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
커비 보좌관은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백악관이 통상 이런 제재 위반 사례를 잘 발표를 안 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굳이 그 배경을 보려 한다면 이 4월 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기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의 의도가 제재를 예사롭게 위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유류 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북결의,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3월에 정제유 16만 5천 배럴을 북한에다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가 어떻게 되고 이 양은 지금 3월에 보냈다는 양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2017년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취했는데요. 당시에 그 대북 제재 그 결의를 보면 국제사회가 유엔이 허용한 것은 그 북한에게 연간 그 원유 같은 경우요. 정제가 안 된 것이죠.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만 주고 정제유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만 줘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백악관이 밝힌 것이 이제 내용이 3월에 16만 5천 배럴을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월 한 달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매달 이 정도 양을 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것을 그 곱하기 12 그러니까 올해 매달 이렇게 16만 5천 배럴 줬다고 그러면 올해 78만 배럴을 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제유 연간 한도액이 50만 배럴이니까요. 한 28만 배럴 정도를 위반해서 러시아가 그 더 많이 주는 거고요. 원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만 배럴 주게 돼 있는데 중국이 그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주는 양을 잘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걸 참 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가 이렇게 그 정제유를 북한에게 주고 이것이 위반 양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사실 그 한 해 그 기름을 쓰려면 한 900만 배럴 정도 필요한데, 올해 매년 이 정도 양을 준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제유 78만 배럴이면은 그렇게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반한 건 틀림없지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위반을 해서 주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이 이것으로 해서 말끔히 풀리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투기가 지난 4일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의 헬리콥터 전방에 섬광탄인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최 기자가 전후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그 한반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위원회도 아직 살아 있지만 요번에 활동이 중단된 것은 전문가 패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감시 활동도 계속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호주 해군 소속 구축함인 호바트함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떠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그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항공기가 그 호주 헬리콥터 앞에 그 한 300m 근처까지 접근을 해서 헬리콥터 앞에 섬광탄, 영어로 이제 플레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이런 것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호주 헬리콥터가 무슨 뭐 파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해상에서 또 공역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당국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호주의 국방장관 그리고 호주의 총리가 나서서 중국을 강력 비난을 했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중국의 입장이 나왔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측은 오히려 호주가 중국 영공에 접근해서 도발했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호주의 군함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이라는 기치를 건 채 중국 영공에 접근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도발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와 주의 환기 목적에서 중국군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와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특히 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호주의 위험을 무릅쓴 처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 이 얘기는 이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사실 중국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그 해역에서 그 말하자면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를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무슨 문제를 논의를 했을까요?
예, 그 두 사람은 사실 지난 2월에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 국무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극히 원론적인 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무부의 보도 자료는 이 정박 고위관리가 류 샤오밍 특별대표와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면서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박 고위 관리는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 외교를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류 샤오밍 대북 특별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흥미있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 국회의장이 8일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일본과 북한이 제3국에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뭐 이 문제와도 뭐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 추정, 관측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8일 도쿄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일본이 그 아시아 의회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북일 정상회담을 그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일 간의 그 접촉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과 협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아시아 모초에서 제3국에서 만나서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한국 정부에게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전 협의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 관계가 그 악화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3월 26일 날 북한의 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당시에 그 일본과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안 하겠다, 거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이 같은 담화 뒤에도 북한과 일본 간에 만난다면은 아마 상당히 무슨 모종의 그 물밑 접촉이 있고 그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 그 일본이 그 한국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알리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뭔가 그 물밑에서 북한과 일본 간에 상당히 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그 관측은 있는데 아직 그 어느 쪽도 그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정지의유를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도쿄에서 만난 배경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